전방 철책선 넘어가서 비무장지대에 있는 GP라고 해서 이북 군인들하고 바로 마주보고 있는 그곳에서 1년 반을 근무한 적이 있습니다. 저는 그 당시 보안사령부에서 파견 나가서 혼자 있었고, 거기에 일개 소대가 이제 같이 보병들이 있었는데, 거기 소대장이, 이 사람이 ROTC 출신인데, 예수를 믿는 사람이에요. 제가 참 지겹게도 싫어했어요. 둘이 아주 정말 앙숙이었어요. 같이 있으면서. 이 사람이 매일 예배를 꼭 봅니다. 거기는 그 가건물이 이 지상에 있고 빵카에서가 있고 잠이나 모든 생활은 빵카에서 하는데 낮에는 가건물에 있습니다. 예배를 부는데 저 혼자 빵카에 내려와서 저는 아주 꼴도 보기 싫으니까 있는데 이 찬양이 이 찬양을 에브리타임 항상 이 찬양을 불러요. 거기서 그 친구하고 6개월을 같이 있었어요. 그러고 다른 집으로 갔는데 이 사람들이 저한테 예수를 전가하지는 않았어요. 그곳에 같이 있으면서도 저는 외톨이로 그렇게 밑에 있었는데 이 찬양은 어떻게 잊어먹지 않고 귀에 기억됩니다. 그래서 나이가 33이 돼가지고 예수를 믿게 되고 나서 보니까 이 찬양이 그렇게 새로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찬양을 부를 적마다 옛날 완악했던 제가 생각이 납니다. 하나님이 그런 사람마저도 치셔가지고 이렇게 주님 앞에 부르셔서 말씀을 전가하게 하십니다. 우리 하나님 정말 놀라운 분입니다. 찬송 한 장 더 하십시다. 356장 성자의 귀한 몸.
성자의 귀한 몸 날 위하여 버리신 곳 사람 고마워라 내 머리 주 앞에 주 떠나 절 고우나 이 몸을 온전히 주님께 바쳐서 주님만 위하여 널 살겠네. 아멘.
믿는 자의 삶의 근본입니다. 주님만 위하여 주님을 따라서 가는 게 그것이 믿는 자의 삶입니다. 사도신경으로 이 아침 새벽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아침 하나님 말씀 베드로전서 2장 17절부터 25절까지 우리 교독하십시다. 제가 먼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읽으시겠습니다. 신약성경 379페이지 무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공경하라. 애매히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그리스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욕을 받으시되 대신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받으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자에게 부탁하시며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하나님 말씀입니다. 함께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죄 속에 빠져서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의 간과함을 돌아보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합니다.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부활하시게 하심으로 저를 우리 부하의 첫 열매로 삼아주신 주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아침 주님 은혜를 사모하여서 주의 백성들이 이전에 나왔습니다. 아버지 우리 심령의 밭을 주님께서 이 순간 갈아엎어주시기를 원하고 아버지 생명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생명의 씨앗으로 떨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 주님께서 주장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시종을 주님께서만 온전히 주장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제가 어릴 적에 좋아한 작가 중에 헬만 헤세라는 독일의 아주 유명한 소설가가 있습니다. 아, 이분의 작품은 대체로 보면 그 주인공이 여러 이름으로 나오지만 헤세 자신입니다. 항상 주인공이 방랑의 생활을 하면서 헤매다가 그 방랑 자체를 아주 아름답게 미학했어요. 그 주인공은 인생에서는 실패한 사람이에요. 그런 작품을 이 사람이 계속 쓰다가 나중에는 시달타라고 해서, 여러분 고다마 시달타가 바로 부처, 부다, 석가모니의 원래 세상 이름입니다. 시달타라는 작품을 썼어요. 이것은 아주 그 이 스카모니 일생을 자기가 보는 관점에서 그렸는데 아주 방황하다가 소위 도를 깨닫는데 아주 그 힌두적인 그러한 사고입니다. 그런 작품을 쓰기까지 한 사람인데 말년에 조그마한 아주 짧은 소설을 하나 썼습니다. 그것이 Journey to the East, 동으로 가는 여행. 제가 이 작품은 아주 최근에 읽었어요. 다른 작품들, 이 헬만 헤세의 그 아주 방황하는 삶을 그린 작품들은 많이 어릴 적에 읽었는데. 근데 이 마지막 작품이 이 사람의 생에 엄청난 변화를 가져오는 작품이에요. 주인공이 보면은 HH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주인공이 어떤 단체가 있는데 그 단체에서 많은 사람들을 조직을 해갖고 이제 동쪽으로 여행을 떠납니다. 이 사람들이 그룹이 돼가 여행을 떠났는데 이 여행은 끝이 없어요. 근데 HH는 사실은 헬만 헤세 자신의 이니셜이에요. 헬만 헤세 자신이 인생의 길을 처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주님을 믿었지만은 인생에서 방황하는 삶을 그린 것입니다. 그가 원래 가는 길의 목적은 동으로 가는데 그것이 사실 하나님의 나라를 삼죠. 근데 여기에 그 단체에서 보낸 종이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이 레오예요. 이 사람들은 일본 말로 가방멋지라 그러죠. 이분들 가방들을 가지고 호텔에 가면은 책임해주고 온갖 험한 심부름을 다 하는 사람. 근데 이 레오라는 사람이 자신이 맡은 그 직분에 대해서 그렇게 즐기면서 할 수가 없어요. 항상 콧노래를 부르면서 이분들하고 함께 생활을 합니다. 얼마나 잘 숨기는지 몰라요. 이 사람이 근데 갑자기 사라졌어요. 이 사람이 사라지고 나니까 사람들이 이제 이 사람에 대해서 흉을 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HH라는 사람이 원래 성가대 지휘자였어요. 아마 헤세가 세상에서 성가대 지휘를 했던 것 같아요. 우리 장로님처럼. 그런데 이 사람이 가지고 있던 아주 모차르트나 베토벤의 오리지널 그 악보가 있어요. 얼마나 소중하게 그게 같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레오가 훔쳐갔다. 그게 계기가 돼가지고 이 단체 사람들이 하나같이 그때부터는 서로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어디 목적지를 가는데 이번에는 이쪽으로 가자, 여기서 쉬자 그러면 이쪽 사람들 아니다 저기로 가자. 사사건건이 이제 다툼이 일어나가지고 도저히 이 단체가 여행을 계속할 수 없어서 완전히 여행이 중단됩니다. 그래서 이 HH라는 사람이 가만히 생각하니까 그 레오라는 사람이 실은 종이었지만 우리 단체를 이끌어 나가는 원동력이 된 진짜 지도자였던 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레오를 찾아 헤매는데 나중에 레오를 찾았어요. 그런데 이 레오가 이분을 초빙합니다. 우리 그 당신 그 파견했던 그 단체에 지금 거기서 당신이 그동안에 레오가 없는 동안에 여러 가지 한 그 소행 때문에 이제 심판을 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와 함께 그 심판하는 곳에 가야 됩니다. 그래서 레오가 안내를 해서 그 심판대 앞에 나갑니다. 거기 나가니까 어마어마하게 넓은 이 도서관 같은 곳이에요. 여러 가지 기록에 보관된 기록 보관소입니다. 거기에 앞에 보니까 좌우에 큰 이 보좌가 하나 있어요. 근데 그 오피셜들, 그 이 심판하는데 그 단체 여러 가지 이제 직분을 갖고 있는 오피셜들이 거기서 있으면서 묻습니다. 당신의 제목에 대해서 우리가 직접 심판을 할까? 아니면은 보좌에 앉으시리 그분 제일 높으신 분이 심판을 하는 게 좋겠느냐. 그러니까 이 HH는 자기 돌아온 인생을 보니까 부끄럽기 짝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직접 하셔도 좋고 그분이 하셔도 좋습니다. 저는 그저 여러분이 하시는 대로 받겠습니다. 그랬더니 저 보좌 뒤에서 이분의 HH의 건에 대해서는 내가 직접 심판하겠노라. 그러면서 한 사람이 걸어 들어옵니다. 그래서 보좌에 앉는데 HH가 이렇게 보니까 많이 보던 분이 보니까 그 사람이 바로 종으로서 자신들의 온갖 허드렛 일을 해주던 레오가 실은 그 보좌에 앉으신 HH가 그 순간에 깜짝 놀랍니다. 사실은 헬만헤세의 인생 속에서 헤세가 끝없이 추구하던 인간적인 철학이나 인간적인 명예나 이 모든 것들, 그 와중에서도 헤세를 사실은 지탱해준 종 같은 존재가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함께 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계실 적에는 그분의 소중함을 몰랐다가 이제 보좌의 마지막 심판의 날 보니까 자신을 섬겼던 그분이 진짜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깨달은 거예요. 헤세의 마지막 인생의 고백입니다. 이 작품 읽으면서 말이에요. 제가 정말 성경적이에요. 예수님이 저에게 말씀하시고 누구든지 리더가 되고자 하는 자는 먼저 종이 되라고 그랬어요. 재미있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는데 너희들이 왕이라,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부릅니다. 그 왕이 말이에요. 하늘나라의 왕은, 하느님의 나라에서의 왕은 세상 왕하고 다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천국에 올라가면 우리 눈물을 친히 씻게 해주시고 우리를 서브하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의 손에는 못자국이 나 있어요. 그분의 팔에도 못자국이 나 있어요. 옆구리엔 창자국이 나 있어요. 천국에서 섬기는 분은 수건을 가지고 우리 얼굴을 눈물을 닦아주시는 이는 바로 하나님 자신이시고 예수 그리스도세요. 천국은 왕이 섬기는 곳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밸류예요. 킹덤 밸류. 종이 되어서 섬기는 거예요. 왕이 종이 되어서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너희가 천년 동안 왕으로서 다스리겠다고 해놨는데 여러분, 사실은 그것은 모든 사람이 천국에서는 모든 믿는 자가 왕이에요. 서로 섬기는 것이,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윤리입니다. 지금 바로 이 킹덤 밸류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16절에 보시면은 자유하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과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믿는 자가 9절에 보면은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그랬는데 그 왕으로서 사는 삶이 어떤 삶이냐.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구원받아서 어떻게 살아도 하나님 앞에 이제 구원받았기 때문에 괜찮다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를 구원하신 근본 목적, 이것은 왕으로서 사는 것이고 왕으로서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삶에서 내 것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직분이 바로 이 종이에요. 이 종은 내 의지대로 살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의 뜻대로 삽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종이에요.
근데 그 근본이 무사람을 공경하며 무사람이라고 봤는데 모든 사람을 공경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믿는 자의 삶의 근본이에요. 종으로의 삶의 근본이에요. 무사람을 공경하라. 그것이 믿는 자끼리는 형제를 사랑하며 그 공경하는 것이 사랑으로 나타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는 이 두려움만이에요. 겸해하는 관계예요. 우리 인간의 그 두려움하고는 달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은혜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치르신 대가가 너무나 끔찍하기 때문에 그분을 경외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예요. 이것이 왕을 공경하는 자세로 나타납니다. 인간 세상의 권위를 공경하는 자세. 왜냐하면 앞에 말씀했죠. 모든 권위가 하나님이 세웠다고. 원래 세상의 권위들은 하나님의 심판주로서의 하나님. 선을 행한 자를 상을 주고 악을 행한 자를 징벌하는 이 직분, 원래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 심판하시는 직분, 이것을 대리해서 세상에서 행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세상의 권위는 순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에 안 드셔도 순복하셔야 돼요.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믿음의 근본입니다. 권위에 순복하는 거예요. 그러할 적에 설사 여러분의 위에 있는 분들이 리더가 잘못된 방향으로 하던 분들일지라도 여러분의 선행을 통해서 자신이 부끄러움을 알게 되고 올바른 길로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길입니다. 그래서 18절부터 보시면은 사환들아 범사의 두려움으로 주인들에게 순복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로마 시대 때 로마 시민의 3분의 1이 전부 종이었어요. 로마 사람들이 세계 각국을 정복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종으로 데리고 옵니다. 그래서 종들 중에는 나라의 일을 하는 그러한 종들도 있고 또 어떤 종은 가정에 몸종들이 있습니다. 여기서 말씀하는 대상은 가정의 몸종들입니다. 그래서 사환들아 이렇게 번역을 해놨는데 가정의 몸종들은 말이요. 이 사람들의 삶의 생사화복이 생사여탄 이 모든 고난을 주인이 치고 있어요. 마음에 안 들면 죽게 되고 이 종은 이 가정에서 어떤 사람들은 태어나서 종의 아들로 태어나면 계속 종이에요. 주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선해서 참 종을 잘 대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영화 코바디스에 보면 거기 나오는 주인공 마크스의 삼촌대는 이 네로 황제의 가장 직속 그 신하 중에 한 사람. 그 사람은 그 종들에게 너무 잘하는 사람이 있죠. 그리고 마크스의 그 나중에 애인 되는 리디아란 그 공주지만 나중에 이 장군의 집에 종으로 왔어요. 그런데 그 종을 이 장군이 양녀로 받아들여가지고 얼마나 아껴주는지 몰라요. 그러한 좋은 분들도 있었지만 그러나 아주 완악한 사람들도 많았어요. 자신이 세상에서 받는 스트레스를 종들에게 풉니다. 그리고 이 예수를 믿은 사람들 중에 특히 당시에 이 종들이 예수를 많이 믿었어요. 세상 속에서 너무나 고통받고 어려운 이 사람들이 복음을 접하고 보니까 예수 안에서 너희가 다 평등한 공주 하나님의 종이며 하나님이 보시기에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이들의 본분이 하늘나라에 있음을 알려주고 이 땅에서 너희가 살지만 비록 고난을 받지만은 그러나 하늘나라의 상이 있다. 소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종들이 예수를 믿었어요. 그런데 이 예수를 믿기 위해서 이 사람들이 낮에는 그냥 뼈가 부서지라고 일을 하고 일 다 끝내고 밤에만 와서 예배를 보러 옵니다. 당시에는 거의 every night, 거의 밤마다 이 사람들이 예수를 주님의 말씀을 사모해서 예배를 보는 대로 예배처럼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주인들은 이게 지금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당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죠. 아세오이, godless, 신을 믿지 않는 자들 이렇게 불렀어요. 그래서 로마 황제에게 향도 살리지 않고 황제를 왕으로 섬기지도 않아. 황제만 주로 불러야 되는데 쿠리오스, 쿠리오스라는 게 주여라는 거예요. 이 주여라는 명칭을 예수님이 주가 되고 나니까 세상의 주는 나의 주는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황제에게 쿠리오스라고 안 하는 거예요. 주인에게도 쿠리오스라고 안 하는 거야. 주인들이 예수 믿기 때문에 그렇게 미워했어요. 많은 사람들. 얼마나 핍박을 당했는지.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제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해놨는데 이 매를 맞는다는 게 예수님이 군병들에게 주먹으로 얼굴을 얻어맞았죠. 예. 그 똑같은 단어예요. 주먹으로 얼굴을 근데 두 가지가 있어요. 고난이 있는데 어떤 것은 이 종이 지가 맡은 바 직분을 게을리해서 예수 믿는다는 핑계로 종의 일을 제대로 안 한 사람이 있어요. 예수 믿는다고 바빠서 자기가 섬겨야 할 이 땅에서 자기가 섬겨야 할 성전에 제대로 안 섬기고 회사 다니는 사람이 전도한다고 그러면서 근무 시간에 일은 안 하고 전도하는 사람도 있어요. 제가 삼성에 옛날에 본사에서 지금 그런 분이 있었어요. 얼마나 싫어했는지 이 사람들 결국 쫓겨났습니다. 저도 참 마음에 안 들었어요. 그냥. 제가 원래 예수 믿기 전에 예수 믿는 사람들 참 싫어했어요. 왜냐하면 그런 사람들이 많았어요. 얌체들이 참 많았습니다. 솔직히 많았어요. 그래서 야, 저런 사람들, 저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야? 나 그런 예수 아닙니다. 예수 믿는다는 게 형편없는 겁니다. 삶 속에서 자기가 해야 될 바를 마땅히 하지 못합니다. 새벽 기도 나온다고 해가지고, 여러분, 아내로서의 잡을 게을리하면 그것도 하나님 앞에 죄요. 그것 때문에 받는 핍박은 마땅히 받아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당시의 종들 중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말씀이 뭐라고 해놨죠? 죄가 있으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애매히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아름답다고 표현해놨는데 원어에는 카리스, 그게 은혜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애매하게 고난을 받으시면서 그렇게 죽어가신 것을 우리가 본받는 그 삶을 사는 그거 따라가는 거면 그게 은혜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우리가 선행을 함으로써 그러면서도 고난을 받을 적에 그 너희가 기뻐하라. 예수님이 그러셨습니다. 하늘나라의 상급이 크다. 오직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하나님 앞에 아름다웁니다. 그리고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참 성경에서 사람들이 받기 싫어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선행을 행하면서도 핍박받고 고난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 믿으면 축복받고 예. 삼박자 축복 그거 강조해서 교회가 크게 부흥한 한국에
목사님도 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 사도의 말씀은 그렇지 않습니다. 선을 행함으로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삶을 삶으로 고난을 받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부르심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르신 이 부르심의 이유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예수를 본받는 삶,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인자. 그리스도도 너희들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체를 따라오게 하려 하십니다. 본이라고 해놨는데, 여러분 국민학교 때 그 글씨 연습할 적에 이렇게 그 이 글씨 쓰여진 것 원본을 이렇게 놓고 그 위에다가 섭자지를 위에 놓고 이렇게 따라서 이렇게 글씨를 쓰면 기억이 있으세요? 그 밑에 놓는 원본이 여기 나오는 본의로 번역한 후포그란문이에요. 예수님이 이미 써놓은 것을 그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는 것도 한국말 번역이 참 잘 됐습니다. 이 자취는 땅 위에 이렇게 보드러운 땅에 누가 먼저 지나가면서 발자국을 확 내놓고 지나갔어요. 그래서 그 발자국만 밟고 가면 돼. 그래서 믿는 자의 삶이 다른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그대로 쫓아가는 삶. 근데 그게 이제 설명이 있습니다. 저는 죄를 범치 아니하시고 그 입에 괴사도 없으시며 입으로도 죄를 범하지 아니하고 행위로도 죄를 범치 않았다고 말씀합니다. 믿는 자의 삶은 믿지 않는 자 앞에서 떳떳해야 됩니다. 삶에 남들이 허물을 가르칠 게 없어야 돼. 세상의 법을 지켜야 됩니다. 사업하는 분들 세금 내는 것, 교묘한 방법으로 탈세를 하는 분이 많습니다. 제대로 세무보고를 안 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믿는 사람 중에도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믿음 생활하고는 별개의 문제로 생각하고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떳떳이 나가려면 세상의 법을 지켜야 돼요. 교통법을 지켜야 됩니다. 운전할 적에. 스피드 리밋이 있으면 그 리밋을 지켜야 됩니다. 이것이 믿는 자의 삶의 근본이에요. 우리의 삶에 허물이 없어야 돼요. 그러할 적에 세상 사람들이 우리 때문에 예수님을 믿지 않는 그러한 엄청난 죄를 범하지 않습니다. 욕을 받으시되 대신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받으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는 자에게 부탁하십니다. 고난 속에 우리가 처했을 적에 억울하고 원통한 일을 당했을 적에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지를 말씀하고 계세요. 근본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지금도 나를 보고 계신다. 나의 사정을 하나님이 알고 계신다.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신다. 그래서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본체이시고 본인이 원하시면 하시라도 하늘에서 불을 내리게 해서라도 심판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전능하신 분인데 그분이 인간들에게 욕을 받으시되 한마디도 대신 욕하지 않으시고 고난을 받으시되 미협하지도 않았습니다. 온유하신 예수 그리스도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 맡기는 것, 이것이 우리 믿는 자가 이 땅에서 고난을 받을 적에 여러분 이것이 해결책이에요. 누가 교회에서 때로는 억울하고 원통한 내가 하지도 않은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는 적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통해서 제 귀에 들어옵니다. 사역을 하다 보면 특히 그런 일이 많습니다. 택도 없는 얘기에 말도 안 되는 얘기가 귀에 들어옵니다. 그런데 그럴 적에 내가 그 사람을 찾아가서 따지고 욕을 하죠. 문제가 항상 커지게 돼 있습니다. 그럴 적에 그저 입을 다무는 것이
입을 다물고 이 모든 것을 알고 사역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고 받기를 적에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더라고요. 하나님이 해결해 주세요. 억울하고 원통한 일을 당하셨을 적에 여러분 이것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인간적인 법으로 내가 악을 악으로 갚으려고 그러면 그것은 꼭 문제를 그렇습니다. 내 믿음 생활마저도 망가지고 아무것도 못 건지. 그런데 많은 분들이 억울할 적에 이렇게 합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내 입뺨을 치는 자에게 늦밤도 돌려대며 내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금하지 마라. 물은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 것을 가져가는 자에게 다시 달라지 말며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공의로 심판하시는 하나님, 이제 마지막 날 우리 주님께서 오실 적에 이 땅에서 우리가 행한 모든 삶이 하나님의 기록서에 다 보관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가 행한 바가 다 드러납니다. 지금 이 땅에서 조금 억울해도 괜찮아요. 때로는 이 땅에 있으면서 끝까지 해결 안 되는 케이스도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나갔을 적에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해결해 주십니다. 내가 해결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십니다.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남을 얻었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예수님은 고난을 받으시는데 그것이 목적이 있는 고난이요 목적이 있는 순종이에요. 앞에 있는 기쁨, 앞에 있는 기쁨, 곧 자신의 양떼들, 그 잃어버린 영혼들이 자신의 고난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우리로 다시 돌아와서 영원한 천국에서 이 자신의 양떼들과 함께 영원한 기쁨의 삶을 사는 그 기쁨, 그것이 눈앞에 있었어요. 그것을 바라보는 것이 예수님의 고난을 받는 애티튜드예요. 우리가 고난을 받을 적에도 세상에서 태급식 핍박을 받을 적도 사실은 앞에 있는 기쁨을 바라보셔야 돼요. 고난으로 인해서 항상 열매가 있습니다. 여러분 믿는 자의 삶에 고난이 없으면 이것은 안고 없는 찐빵 재미없어요. 세상에서 축복만 받고 너무 잘 되는 사람들은 잘 보세요. 믿음 생활에 열매가 안 맺혀요. 실은 그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할 도리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때로는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셔서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들의 믿음이 진짜 믿음인지 아닌지 연단을 하심으로 드러나게 하십니다. 발가벗은 나를 드러나게 하셔갖고 내가 그것밖에 안 됨을 알게 하시고 우리에게 겸손하게 하십니다. 육신에 병이 와가지고 꼼짝 못하고 병원에 누워있을 적에 자기가 가지고 있던 인간적인 지혜나 자기가 가지고 있던 재산이나 자기가 하고 있던 명예가 아무 소용이 없음을 깨닫습니다.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삶 그것이 얼마나 허무했던지 깨달아요. 죽음을 눈앞에 둔 것뿐이지 암의 선고를 받고 병원에 누웠을 적 닥터가 내 몸에 마취제를 찌르고 이거는 죽은 몸과 같이 다름없죠. 내 몸에 내가 어쩔 수 없이 칼을 대가지고 내 몸을 찢어서 수술을 합니다. 내가 어떻게 하겠어요. 그 고난 속에서 내가 얼마나 약한 자인지 얼마나 보잘것없는 자인지 깨달아요. 진짜 의지할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무슨 믿음 생활에 열매가 맺혀요. 이를 보고서 다른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정말 능력이구나. 정말 참 생명이구나. 깨닫게 되고 주님 앞에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고난 속에서 정말 앞에 있는 기쁨을 바라보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서 참 이 믿는 자로서 얼마나 참 종으로서의 삶을 감당한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잘 아시는 창세기에 누가 있죠? 엘리에셀. 엘리에셀은 고난이 그렇게 있던 사람은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종으로서 엘리에셀. 이삭이 태어나지 않았으면 아브라함의 모든 재산을 물려받을 양자의 신분까지 갔던 엘리에셀. 끝까지 충성했던 엘리에셀. 이삭의 아내를 구하러 그 험한 길을 사막을 지나서 처음 하람까지 가서 레베카를 데리고 왔죠. 아, 그러나 엘리에셀은 그런 고난은 없었습니다. 또 누가 있을까요? 창세기에 나오는 인물 중에 가장 험이 없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이삭은 종이 아니죠. 요셉. 요셉은 말이요, 정말 친형들이 시기해가지고 죽이려고 그러고 나중에는 깊은 우물 속에다가 빠뜨렸어요. 나중에 그걸 건져갖고 죽지는 않았지만 애굽으로 가는 상인들에게 종으로 팔아가지고 이제 종으로 풀려갑니다. 애굽에 가서 보디발이라는 애굽의 장군 밑에서 종의 생활을 하는데 이 사람은 어디를 가든지 자신이 당한 그 처지에 대해서 억울하거나 원통한 심령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뜻이 있으셔서 나를 이렇게 인도하시는 것을 자기가 압니다. 그래서 어디에 가든지 하나님의 종으로서 자기가 지금 섬기는 그분을 극진히 섬깁니다. 항상 신실하게 섬깁니다. 그래서 가는 곳마다 형통하게 하는 축복이 있었어요. 그러나 형통하기만 했을 뿐이 아니라 보디발의 아내 이 여자가 이 젊고 씩씩한 이 요셉을 보고서
이루어지게 아내에게 말씀합니다.